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전 배치한 핵무기를 언제든 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제1위원장이 최근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북한의 자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핵무력 강화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또 적들이 체제 붕괴와 같은 마지막 도박에 매달리면서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정세가 됐다며 군사적 대응을 선제 공격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정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최근 대북 제재 결의에 단호한 대응 의지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처음으로 필리핀이 북한 선박에 대해 검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지난달 21일 인도네시아 팔렘방을 출발해 어제 수빅만에 도착한 북한 화물선 진텅호에 대한 검색을 실시했으나 의심스러운 물질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비 규모를 지난해보다 7에서 8%가량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푸잉 대변인은 오늘 전인대 개막 기자회견에서 정확한 국방 예산 규모는 내일 발표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주변국들과 분쟁을 빚으면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지난 20년간 국방 예산을 해마다 10% 넘게 증액해왔습니다. 한 예로 지난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1,36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0.1% 증액됐으며 이는 같은 해 미국 국방 예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은 시리아 휴전 상태가 좀 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 머시코어의 닐 케니 가이어 대표는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회견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최근 합의가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케니 가이너 대표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의 두 배가량의 지원이 더 이뤄져야 한다며 적대 행위 중단 합의가 지속적인 휴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머시코어는 매달 57만 명의 시리아인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4개국 외무장관 회담이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파블로 크림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러시아가 세부적인 협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들이 참가한 이번 회담에서 현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포로 문제 등에 있어 견해차를 좁히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장마르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내전 양측에 포로 맞교환을 요구했으며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협상을 주도해온 방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군 기지의 오키나와 현내 이전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법원의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중재안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군기지 이전 공사를 중단하고 정부의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오키나와현 정부와 협상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아베 정부는 오키나와현 후텐마에 위치한 미 공군기지를 거주민이 적은 해노코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경선 후보들이 어제 열린 TV 토론회에서 원색적인 비난 발언을 쏟아내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경쟁자인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이날 2시간 동안 생중계로 진행된 토론회 내내 상대방에게 고함을 지르고 비난을 계속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크루즈 후보를 거짓말쟁이로 또 루비오 후보에 대해서는 애숭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인신공격을 먼저 시작한 건 트럼프 후보라며 트럼프 후보야말로 인신공격의 대상이 될 만한 인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에 핵무기에 대한 망상을 버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리고 하루속히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실전 배치한 핵탄두를 언제든 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 방위를 위하여 실전 대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아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미국 의회의 의원들은 유엔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논의할 미국과 한국의 공동 실무단이 오늘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다가 오후 늦게 점차 그치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서는 2 내지 4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가운데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망상을 버리고 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실전 배치한 핵탄두를 언제든 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16년 장교 합동 임관식 축사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핵무기가 체제를 보장한다는 그릇된 망상을 버리고 하루속히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북한을 멈추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돼 민족의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력하고 실효적인 모든 제재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한 사실을 4일 보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이 북한의 자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핵무력 강화뿐이라며 실전 배치한 핵무기를 언제든 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핵무기 실전 배치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 TV입니다.
국가 방위를 위하여 실전 대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아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또 적들이 참수작전과 체제 붕괴와 같은 마지막 도박에 매달리면서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정세가 됐다며 군사적 대응을 선제 공격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제1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오는 7일부터 진행되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맞서 한반도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지금 북한에 대한 유엔의 어떤 제재 국면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의지, 대항 의지를 갖다 표명하는 차원이고 또 체제 결속을 위한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4일 정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단호한 대응 의지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으로 결의가 채택된 지 40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성명은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추종 세력들이 자주권과 생존권을 노골적으로 짓밟는 이상 무자비한 물리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대응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성명은 특히 대국들이라는 표현을 써 제재에 동의한 중국과 러시아까지 함께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명은 대국들의 잣대에 따라 합법성 여부가 제멋대로 재단되는 현실을 허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병진 노선에 따라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 강화하고 위성 대국을 향해 과감하게 전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 제1위원장은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 참관 현장에서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의 이름을 직함없이 6차례 거론하며 비난과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지금 뒷일을 감당해낼 대책도 없이 무모한 무력 증강 노름을 벌여놓고 선제 공격까지 운운하고 있지만 이는 섣불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재일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이나 북한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 지도부의 위신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대통령께 대한 여러 가지 실명 비난, 이것도 사실은 도발입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테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태여는 행태는 개탄스럽고 아주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한편 김재일 위원장의 참관 아래 이번에 시험 사격한 신형 방사포는 북한이 지난 3일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단거리 발사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실전 배치한 핵무기를 언제든 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빌 어번 국방부 대변인은 김재일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통해 북한이 긴장을 악화시키는 도발적 행동들을 자제하고 국제의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역내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 아래 한반도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언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의원들은 각국이 제재안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탠리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안보리가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것은 김씨 정권의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반대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호이어 원내총무는 안보리 합의를 이끌어낸 사만타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높이 평가한다며 결의안 2270호가 잘 이행되는지 계속해서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 제재법이 유엔 안보리에 전례 없는 움직임을 끌어내는 데 기여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파워 대사와 오바마 행정부가 이 일을 잘 처리했다며 앞으로 모든 당사자가 대북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미 행정부가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김정은 정권의 핵개발에 대처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맷 세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도 성명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더 강력한 압박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을 환영한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모든 제재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의회의 대북 제재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도 성명을 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유엔의 표결로 국제사회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허한 수사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외교를 향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제는 거짓된 현실에서 살고 있는 이 불량 정권을 심각하게 대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미국의 지도력은 대체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라는 목표에 집중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잊혀진 미치광이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이 행동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다만 유엔의 강력한 새로운 결의안에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관련 제재가 빠져서 실망스럽다며 유엔이 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든 의원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는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강화하고 보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카든 의원은 그러나 결국 결의안의 조항들은 각국이 이행하고 현실화할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라며 결의안의 의무 제재 내용들이 완전하고도 적극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이행에 중국이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그러나 자신들이 이행할 수 없는 조항을 결의안에 담는 데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파워 대사는 말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일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한 의무 검색 규정을 가장 특징적인 내용으로 꼽았습니다. 파워 대사는 이날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 2270호를 채택한 직후 가진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포함된 화물 검색 조항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Previous resolution had in it a provision that any state that had credible information that something nefarious.
이전의 제재에도 화물 검색 조항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유엔이 금지하는 품목이 실렸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어야 검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전에는 화물의 불법성 여부를 증명할 책임이 국제사회에 있었지만 이제는 규정이 전혀 달라져 다른 증거가 없으면 북한을 드나드는 물건을 모두 불법 화물로 간주해 검색할 수 있게 됐다고 파워 대사는 밝혔습니다. 파워 대사는 과거 북한이 화물 검색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반입했다며 새로 마련된 검색 조항이 이런 행태를 막는 데 크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is cargo inspection requirement alongside some of the banking provisions and bans on various exports is really going to
화물 검색 의무화 조항이 북한 금융기관 제재와 함께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파워 대사는 또 제재 이행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China has a huge role to play, no question, as a neighbor, as a country that still has a lot of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중국은 북한과 인접해 있고 여전히 북한과 무역하는 나라로서 항상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중국이 결의안을 지지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중국도 제재 이행 과정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very firm. It does not want to see existing.
중국이 북한의 현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조항을 결의안에 넣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파워 대사는 전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 중국의 협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질문엔 유보적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Well, certainly we agree that it was a significant step that the Republic of Korea took, but I can't really speculate on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가 중요한 조처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 조처가 동기가 돼 중국이 결의안에 동의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건 중국이 협조적이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파워 대사는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를 거부한 데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Well, I don't think many diplomats were waiting with bated breath to hear
북한 주민들이 처한 참혹한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 대표의 해명을 믿을 외교관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의 인권이사회 거부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국제 규범과 국제 사회를 조롱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But their decision to boycott seems just another act of kind of thumbing its nose at the international.
파워 대사는 그밖에 남북한 국민들에게 전하는 말에서 먼저 한국의 오준 유엔 대사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Well, I don't think I can say it better than the ambassador from Korea who spoke so movingly in his remarks before the Security Council.
오준 대사가 행한 발언이 아주 감동적이었는데 이 말보다 자신이 더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파워 대사는 북한이 무기를 내려놓고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혜택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하고 즉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며 누구도 북한을 위협하지 않을 뿐더러 북한 주민들에게 나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오준 대사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한국 국민을 격려하는 말도 했습니다.
And to the people of Korea, I would say, you know, we stand with you. We know how
무모하게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와 붙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파워 대사는 한국의 안전이 미국의 안전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지금 전해드린 대로 이번 결의안 채택에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 정부, 특히 유엔 외교의 현장을 책임진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준 대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이모저모, 결의안의 의미 등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안보리 결의가 지난 20년 사이에 가장 강력한 내용이라 이렇게들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제재의 주요 핵심 내용 그리고 특징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번에 채택된 그 제재 결의는 그간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주로 그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핵이나 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직접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규제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북한이 계속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계속하니까 이번에는 G7 사회가 이러한 활동을 좀 더 강하게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대량 살상 무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활동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금융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엔 외교를 책임진 한국 정부 외교관으로서 이번 결의안 채택까지 이제 협의 과정에서 많은 그 우여곡절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두 달여 동안에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셨나요?
지난 두 달 동안에 이제 그 두 달 기간에 많은 부분은 주로 안보리 내에서 이 북한 관련 문제 핵심 당사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교섭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와 가장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이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왔고, 뭐 어느 쪽이나 제재가 충분히 강력해야 북한이 앞으로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인식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구체적인 제재 조치의 내용에 들어가서 특히 어떤 부분은 너무 제재가 강할 경우 북한의 그 북한 정권이나 북한의 그런 뭐 핵미사일 관련된 기관이나 이런 데뿐 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생활까지도 타격을 받을 위험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제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주로 협상의 상당 부분을 진행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 변화 또는 중국이 어느 정도 제재 내용에 동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여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였다고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강력한 제재안을 마련해도 역시 문제는 실효성인데요. 이번 제재의 성패도 중국에 달려 있다는 그런 그 분석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번 제재 결의의 내용이 당초에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예상했던 수준보다 더 강한 그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중국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포함됐다고 봐야 되는데, 중국이 그러한 강한 제재 내용에 동의를 할 때는 그 이행에 협조를 하고 이행을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동의를 했다. 이렇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북한 제재 문제에서 늘 중국은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를 해왔는데 이번에 중국이 그 제재에 동참한 그 가장 큰 이유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북한이 이런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거듭할수록 말하자면 그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 능력,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중국으로서도 북한이 그렇게 되는 것이 중국의 전략적인 이해관계에서 볼 때 맞지 않다.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큰 손상을 준다 하는 그 부분과 그다음에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아닙니까? 미국처럼.
네.
이런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핵 비확산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안보를 1차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핵 비확산 체제의 가장 큰 도전이 북한 핵 문제이거든요.
네.
이란의 문제는 얼마 전에 해결이 됐고
네.
남아 있는 가장 큰 핵 비확산에 대한 도전은 북한 핵 문제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맞서서 자유권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제가 어제 그 제재 결의가 채택된 후에 안보리 이사국들만 발언했지만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그 당사국으로서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지만 제가 발언을 했는데요.
네.
그 발언에서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북한이 미국이 위협이 돼서 핵무기나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미국과 같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왜 태평양 건너 멀리 떨어져 있는 북한 같은 작은 나라를 위협을 하겠는가, 위협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고요.
네.
그런 위협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북한이 만들어낸 허상이거나 또는 부실이다. 저는 그 점을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정권을 향한 제재와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는 것이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론 엄밀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제재 내용을 잘 보시면은 주로 예를 들어서 북한의 외화 조달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또는 이런 핵무기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재 조달을 차단하거나 뭐 이런 데 많은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외화를 벌기 위해서 광물 수출해서 번다든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다든지. 그런데 북한이 그동안에 그런 외화를 벌어온 것을 어디에다 썼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더 명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네.
벌어온 외화를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외화가 북한이 많지도 않지만 1년에 40억 불이면 40억 불을 외화 가득을 했을 경우에 그 돈을 가지고 이런 외국에서 핵개발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사온다든지 또는 어떤 그 집권층이 사용할 사치품들을 사온다든지 이런 데다가 그 외화를 사용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런 외화 거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 이번 제재 내용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생활에는 거의 아무 영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사님께서 안보리 연설에서요. 북한 지도부를 향해 한국말로 한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이런 그 발언의 그 울림이 상당히 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바로 북한으로 가는 매체인데요. 북한 지도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이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북한이 이제 유엔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한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원래 북한과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이 지금 왜 이런 제재를 받게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북한 정권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지금 말하자면 말하고 있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하는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북한에 대한 그런 위협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고 핵무기를 포기해야만 이런 제재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다른 어떤 나라와 똑같은 그런 국제적인 활동이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핵이나 미사일 계획을 포기하고 이 국제사회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가 간곡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말을 사용했습니다.
네. 자, 대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로부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미국 하원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 일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맷 세먼 의원이 2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미국, 한국, 일본 삼각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과 계속된 도발을 강하게 비난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 행동에 맞서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세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동 군사훈련 실시를 지지하며 영내에 첨단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자체 미사일 방어 능력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배치되면 방어 능력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정보와 첩보 공유를 확대하고 외교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를 추적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데도 세 나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세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강력한 삼각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모르는 아이와 같이 핵과 미사일을 실험하며 계속해서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스캇 데잘레이, 마이크 켈리, 민주당의 조아킨 카스트로, 아미 베라, 데이비 시실리니, 데이나 로라 바커 의원들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논의할 미한 공동실무단이 오늘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한 군당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이후 사드 배치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양국이 사드 배치 일정과 장소, 비용 등에 대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미 국방부를 대표하는 주한미군사령부와 한국국방부는 4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미한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한 군 당국 간 공동실무단 구성은 한국 내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입니다. 토마스 벤달 미 8군 사령관과 류제승 한국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각각 미한 대표로 약정에 서명했으며 약정엔 공동실무단 양국 대표와 인원 구성, 회의 의제 등 실무단 운영 전반에 관한 규범 등이 담겼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직후 지난달 7일 사드의 주한미군의 배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류제승 한국국방부 국방정책실장입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미한 양측이 미한 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과 한국 간 약속 이행을 위한 출발을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출발선, 출발을 했다고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북한의 반발 또 중국, 러시아의 그 반발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과 미국으로서는 북한 핵미사일이 당면한 위협이고 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개 문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다시 확인이 되는 셈이죠.
미한 공동실무단은 이어 4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사드 배치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엔 미국 측 대표인 로버트 헤드룬드 미한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과 한국 측 대표 장경수 한국국방부 정책기획관을 포함해 미한 양측에서 각각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공동실무단은 미한 양측 각각 10명 이내 범위에서 작전과 시설, 법무, 환경 등 분야별 필수 인원이 참가하고 양국 군당국의 지원을 받게 되며 필요할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자문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미한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럽의 작은 섬나라 몰타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유럽의회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 관계자는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몰타 당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몰타 당국자로부터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며 조사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독일 출신의 토마스 핸델 유럽의회 고용사회복지위원장은 지난달 유럽연합 담당 기구들과 국제노동기구 ILO의 소환을 보내 유럽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핸델 위원장은 독일 최대 공영방송인 ARD가 지난 1월 몰타 내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극심한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한 뒤 소환을 보냈습니다. ARD 방송은 보도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2주에 하루만 휴식하며 하루 14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주당 91시간으로 유럽연합이 규정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인 48시간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은 겁니다. 방송은 또 유럽연합이 의무화한 최저임금은 한 달에 700유로지만 북한 근로자들은 이에 10분의 1에 불과한 75유로, 미화 81달러를 월급으로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에 따르면 몰타의 2014년 기준 평균 임금은 시간당 12.4유로로 현지 북한 노동자들은 몰타인들의 하루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한 달 급여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핸델 위원장은 서한에서 이런 식의 노동 착취는 충격적이며 유럽연합에서 용인될 수 없다며 유럽연합 관련 기구들과 국제노동기구가 관심을 갖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몰타 출신의 데이비드 카사 유럽의회 의원도 몰타의 인디펜던트 신문에 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유럽연합 기구들의 조치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사 의원은 특히 그 어떤 인권 유린이나 노동 착취도 몰타 당국이 조사해 정당한 대응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 금융감시단체인 페이싱 파이낸스는 웹사이트에서 유럽 언론 보도들을 인용해 북한 노동자들이 알마니 등 고급 브랜드 의류를 생산하는 몰타의 섬유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업체의 중개를 통해 고용되고 있다며 유럽연합 회원국엔 현재 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현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즈키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외화벌이 노동자가 5-6만 명에 달하며 심각한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다르스만 보고관은 특히 지난달 특별 성명에서 자국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해 착취를 당하도록 하는 건 반인도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올해 1월 중국으로부터 비료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의 양은 전년도에 비해 80% 줄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월 한 달간 중국산 비료를 대량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 중국으로부터 3만 7천 톤이 넘는 비료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입량의 10배 이상 증가한 규모며 지난해 총 비료 수입량인 7만 1천 톤의 절반을 넘는 수준입니다. 북한은 해마다 1월과 2월 비료 수입이 미미했고 특히 지난해 1월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가 3,483톤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입니다. 올 1월 비료 수입에 들인 금액은 895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89% 증가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보통 옥수수와 감자를 파종하거나 작물을 이양하는 시기인 4월에서 6월 많은 양의 비료가 필요합니다. 권태진 원장은 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서둘러 비료를 다량 수입한 것은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또 북한 연초에 핵실험까지 하고 난 뒤에 어쩌면은 북중관계가 좀 변화했을 적에 북한이 필요한 그 비료를 앞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 하는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1월 달에 최대한 그 수입할 수 있는 만큼 비료를 수입한 것 같아요.
권 원장은 또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해 올해는 곡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비료를 많이 수입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량은 642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이 기간 중국에서 쌀과 밀가루, 전분 등을 수입했습니다. 지난해 1월 두류와 잡곡을 수입했지만 올해는 전혀 수입을 하지 않은 반면 처음으로 전분 104톤을 수입했습니다. 쌀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입을 조금 늘렸지만 밀가루는 6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14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98% 감소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1월 곡물 수입량이 소량에 그친 것은 중국이 올 들어 해외 곡물 수출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아직 서지 않아 곡물 수출 업체에 수출 물량 할당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한국의 국립현대미술관이 러시아 고려인 화가 변월룡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회고전을 열었습니다. 작품들에서는 작가가 북한에서 마주한 모습과 북한 미술에 미친 영향 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유랑초는 그러니까 이분이 러시아에서 태어나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던 한인의 후손으로 태어나 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활동한 일명 카레이스키 화가 변월룡, 그를 기리는 전시회가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렸습니다.
저쪽 모스크바 근처에 있는 미술대학
이번 전시회는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변화백의 작품 세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대규모 회고전인데요. 국립현대미술관이 연중 기획전으로 마련한 100년의 신화 한국 근대미술 거장전의 첫 번째 전시입니다. 변월룡 화백은 한민족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러시아의 최고 미술 교육기관인 일리아 레핀 레닌그라드 회화, 조각, 건축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35년 동안 이 대학 교수로 일하며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1953년 소련과 북한 간 문화 교류의 일환으로 북한에 들어가 평양미술대에 학장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다음 해인 1954년 잠시 러시아에 돌아갔다가 북한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 다시는 고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박혜성 학예사입니다.
그리고 53년에는 그 소련 문화성의 지시에 따라서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53년이면 북한도 한국 전쟁 때문에 다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평양미술대학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지금 평양에 있지 않고 평안북도로 이제 이전을 해서 폐허가 된 가운데 이제 막 계속 전후 복구 작업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이제 발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가셔서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를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남기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후로 이제 다시 돌아오시는데 53년, 54년 이분이 북한에 계실 때만 해도 북한이 소련을 모범으로 삼아서 다시 새로운 국가로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무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두 국가 간의 나라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었습니다만 이제 53년에 스탈린이 사망을 하고 등극한 후르쇼프라는 사람은 스탈린의 그런 독재라든지 개인 우상화라든지 그런 공포 정치를 굉장히 비판을 했고 지금 이제 공산국가로서 신생이었던 북한과 중국은 이제 모택동이라든지 김일성의 그런 개인 독 우상화가 시작되는 마당에 후르쇼프가 지금 그걸 비판하고 있으니 점점 관계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고 북한은 소련 사람들을 소련을 이제 점점 멀리하게 되죠. 그래서 변월룡 선생님도 다시는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세요.
이번 전시에는 200여 점의 작품이 걸렸는데요. 레닌그라드 파노라마, 영혼을 담은 초상, 평양기행, 디아스포라의 풍경 이렇게 4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레닌그라드 파노라마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읽을 수 있는데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예술가들에게 당성, 대중성, 이념성이라는 획일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지도자와 노동자, 조국의 발전, 혁명적 투쟁과 승리를 찬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자를 영웅시한, 당신은 노동자는 정말 군인만큼이나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영웅으로 대우를 받았고 이런 그림들이 수시로 러시아의 주요 미술관에서 전시가 됐어요. 어부예요.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 여인이 근데 이게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요구한 코드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변호인 선생님 자체가 연애주의 그리고 고려인의 관심이 많고 인간에 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 어부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그리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인 영혼을 담은 초상에는 주로 초상화 작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리학자고요. 그러니까 60년대 이후에는 소련이 미국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면에서 뭐 누가 뭐 인공위성을 쏘느냐 그런 걸 이제 대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많이 등장한다는 점도 그냥 자기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시대 상황을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전시장 3층으로 올라가면 평양 기행과 디아스포라의 풍경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평양 기행 부분에서는 1953년부터 54년 전쟁 후 북한의 풍경과 생활상 그리고 당시 북한의 유명 인사들의 초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평범한 얼굴들을 그렸어요. 근데 한 인물로 볼 수 있는 게 한복이 똑같아요. 근데 오른쪽 작품은 되게 아카데미즘적인 정교하게 그린 작품이라면 근데 왼쪽 작품은 햇빛이 반짝반짝거리고 이 수줍게 웃고 있는 저 북한 소녀의 그런 생동감이 더 그 몇 번 안 되는 붓터치로 표현이 됐어요.
마지막 부분인 디아스포라의 풍경에서는 그의 고향 인근의 변방 풍경들을 볼 수 있는데요. 나우트카,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등지의 풍경입니다.
레닌그라드의 풍경이에요. 이분 화실에서 본 그 레닌그라드라는 도시가 18세기 초에 새로 만들어진 도시예요. 표트르 대제에 의해서.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변월룡이라는 화가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의 삶과 예술 작품을 통해 식민, 분단, 전쟁, 이념 대립 같은 한국의 근현대사와 제2차 세계대전 같은 러시아의 근현대사를 두루 살펴봅니다.
뭐 이제 그 포스터처럼 그랬는데 이분이 러시아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북한의 미술에 매개 역할을 했다는 이제 거기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이제
옛날 그래도 몇십 년 전의 사람들이니까 그때 사람들이 뭘 입었고 뭘 어떤 행동을 했고 뭐 노동자들 그런 거 보면 옛날 과거를 좀 많이 알게 됐어요.
그의 그림에 나타난 역사적 사실뿐 아니라 작가의 개성과 미묘한 내면 세계에 주목한 관람객들도 있습니다.
터치들이 좀 시원시원하고 그래서 아주 좀 느낌이 좋았어요. 그 사회주의 계열의 그 리얼리즘이라고 그러나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 사람들 그렸을 때 정서는 아주 잘 표현해서 한국 화가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분단 후 반쪽이 되어버린 한국 현대미술사의 귀한 다리가 되어줄 이번 변월룡 회고전은 오는 5월 8일까지 열리고 변월룡전이 끝나면 이중섭과 유영국전이 차례로 열립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교육계가 친일 인명사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전을 학교에 비치하는 문제에 찬성과 반대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모든 학교에 이 사전을 비치할 것을 지시했고요. 일부 사립중고등학교와 학부모단체는 이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친일인명사전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각 학교에 비치할 것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서울 지역의 전체 중고등학교 가운데 96%인 671개 학교에 비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좌편향 논란과 함께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군요. 이것이 어떤 사전인가요?
네. 친일 인명사전은요, 1945년 그 8.15 해방 후에 친일 청산, 좌절의 역사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곳이 제작한 것입니다. 1994년에 제작이 시작됐고 시민 모금을 거쳐서 2009년에 완성 출간된 세 권짜리 양장본 책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그 반민족 친일 행위자 목록을 정리한 그런 인명사전인 셈입니다.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서울시의회가 광복의 의미를 되살리자며 이 사전에 학교 배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이 어떻게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친일 행위의 규정을 넘어서는 인물들까지 친일 행위자로 사전에 등재했다. 이런 부분이 한 부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수 진영과 학부모 단체의 주장이고요. 이런 사전을 일산 학교마다 비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는 점을 고발을 한 겁니다. 한국교육부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서울교육청이 지방예산을 편성한 것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그러니까 친일 인명사전의 학교 비치를 추진한 쪽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전의 그 좌편향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 또 일제를 위한 선전선동 행위를 했거나 경찰, 군대에서 어느 직 이상의 근무를 하면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사실을 기록해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평가를 담은 사전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 기준으로 해서 넣은 것인데 결과를 보니까 보수층의 선조들이 더 많았던 것이 논란의 이유인 것 같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보수층에서 진보나 야당 측의 선조들이 어떤 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근거 자료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지고 오라고 또 맞서고 있어서 지금 분위기가 팽팽히 죄송합니다. 보수층에서 진보나 야당 측의 선조들의 어떤 반민족 행위 증거 자료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지고 오라면서 맞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자녀를 기르고 이제 불과 30년 전에 한국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부부가 모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맞벌이도 일반화됐지만 남편보다 아내의 소득이 많은 가정도 꽤 많다는 보고서가 나왔다지요. 자세한 소식 좀 들어볼까요?
네. 남편보다 아내의 수입이 더 많은 가정, 전체 기혼 가구의 2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오늘 발표한 기혼 여성의 경제적 상태 변화 보고서에 실린 내용인데요. 아내의 나이 25살에서 54살인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아내의 수입이 남편보다 많은 가구의 비중, 2005년에는 13.9%였는데 2014년 조사로는 21.4%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5집 중에 한 집은 남편의 수입이 아내보다 적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60대, 70대 인구가 살아온 시대와는 정말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들여다보면은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사회 진출이 많아진 것도 한 배경이 되지만
네.
2000년대 말에 불어닥친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한국에서도 직장을 잃은 남편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IMF 경제 위기로 직장을 잃었던 가장들이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2005년에는 그 한국의 맞벌이 가구가 한 31.4% 정도였습니다. 2014년 조사로는 39.2%였고요. 남편 혼자 경제활동을 하던 그 외벌이 가구의 비중이 51.6%에서 37.9%로 바뀌었는데요. 북한의 경우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장마당으로 나선 북한 여성이 크게 늘었지 않습니까? 물론 상황과 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한국도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남편 대신에 생활전선으로 뛰었던 아내가 많았기 때문으로 이 보고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요즘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TV 드라마 이야기인데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한다고 하고요. 이 드라마를 안 보면 왕따가 된다는 소리도 있던데 어떤 드라마인가요?
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겨우 네 번째 방송을 한 수목 드라마입니다.
네.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하는 드라마인데요. 제목은 태양의 후예입니다. 첫날 시청률이 14.3%를 기록했는데 어제 네 번째 방송은 24.1%로 껑충 뛰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서해 바다 건너서 중국에서도 이 드라마의 인기가 대단해서 그 소식이 다시 한국에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 태양의 후예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자면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가상 국가입니다. 우르크라는 나라에 파병된 한국 군인들과 의사의 이야기인데요.
네.
전쟁과 질병으로 얼룩진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도 하고 연대도 하는 이 사람들의 전우애와 동기애를 그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안에서의 그 남북한 군인들의 대치 상황을 해결한 특전사 부대원들의 이야기가 그 시작점이었고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우르크라고 하는 가상국가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파견된 군인과 파견 봉사 중인 여의사와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은 한국에서도 대스타들입니다. 특전사 대위 역의 송중기 씨, 또 흉부외과 의사 역의 송혜교 씨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가 군인과 의사의 사랑 이야기에 남녀노소 모두 푹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직진 로맨스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고
네.
이 직진 로맨스에 열광하다 이런 제목의 기사들도 눈에 띄는데요. 이 드라마 작가의 어떤 그 손맛이 글필이 아주 대단한 겁니다. 한국의 인기 드라마 제조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감칠맛 나는 대사, 영상을 이끌어내기로 유명한데 이 드라마의 인기 때문인지 요즘 늦게 자는 아이들이 많아서인지 드라마 흉내를 내면서 군인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인기가 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어 놀라운데요. 지금 이 드라마가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송 날이었던 지난 2일 중국의 대표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인 아이치에서 누적 조회수가 1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네, 참 대단하네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는 6월 유럽연합에서 탈퇴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영국 안에서는 찬반 공방이 뜨겁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